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단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옛날 우리 조상들도 아마 불씨를 참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불씨를 꺼뜨리면 집안의 명맥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성냥이 그리 없던 시절이고 꺼트리면 불 피우기가 아마 어려우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 불씨를 잘 보존하는 것이 집안의 번영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번제의 규례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단에서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보다 훨씬 더 오래 전 얘기니까 불 피우기가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우리 조상들의 얘기와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불씨를 꺼트리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번제물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제사도 많이 드려야 되는데 번제물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번제단위에서 타고 있으면 다른 제사는 언제 드립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런 의문점이나 이런 생각이 좀 들도록 읽어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의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있음을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제사는 그 제물의 일부만 기념물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주로 우리가 잘 먹지 아니하는 내장이나 기름 부분만 단위에서 태워서 그 하나님께 드리고 맛있는 살코기 부분들은 뭐 제사장에게 돌아가거나 제사 드린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곤 했습니다. 근데 유독 번제만은요, 그 가죽만 제외하고 전체를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건 제사장에게 가는 몫이 없습니다. 제사 드린 사람에게 돌아오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전부를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던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도 특별히 이 번제는 온전한 충성과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제사로 여겨졌습니다. 이 번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레위기 1장,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 2장에 나온 얘기를 법률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짤막한 이야기는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세칙 같은 그런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번제 이야기를 다 하시고서 여기서 번제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더 말씀하신 요 짧은 문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이 뭐냐고 묻는다면 요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네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끊이지 않게,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있어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말하자면요, 번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라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구절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물도 단 위에 계속해서 있어야 하고 불도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아침까지죠. 그럼 제사 드린 건 언제부터 제사를 드렸을까요? 언제 제사를 시작했길래 아침까지 두라고 말할까요? 저녁에 드린 겁니다. 저녁에 드린 제사입니다. 저녁에 드린 제사가 불이 꺼지지,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밤새도록 계속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아침엔 꺼트려도 됩니까? 민수기에 보시면 이 제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저녁에 드린 제사가 밤중에 꺼지지 아니하고 아침까지 갑니다. 그럼 아침에 또 제사 드려요. 그럼 이 제사는요? 저녁까지 가죠. 그럼 저녁에 또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까지 갑니다. 결국은요, 번제는 끊임없이 드려야 하는 제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본문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을 민수기는 그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혹은 다른 곳에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도 말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혹은 상번제, 이것이 여기 말하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드려야 한다는 얘기죠. 끊이지 않고 드려야 하는 이 번제는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은 꺼지지 않아야 한다.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 무슨 헌신이든,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요, 마음 내키면 쫙 했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쉬어도 되고 끊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충성과 헌신,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언제든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혹은 수요일 예배 드리러 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다 마치고 나가면 예배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도 직장에 가셨어도 이 예배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과 예배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계속되어야 하고 직장에서도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불꽃은 우리 평생에 꺼질 수 없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헌신이나 봉사는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세상적인 일입니까?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건요,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속에 참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고요. 때로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도 참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참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라는 말입니다. 가끔은 주일날 기도할 때에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죄만 짓다가 이 죄인들이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죄를 일주일 내내 그렇게 많이 짓다 오셨는지. 일주일 내내 세상 일만 하던 이 죄인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정말 세상 일만 하다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 세상 일 이게 딱 구분을 해놔놓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이요,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이요,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주일날 주일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오는 것은 참 좀 덜 충성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애쓰는 것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고 헌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때문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정에서 충성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직장에서도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일 여자분들이 그런 말 잘 해도요. 잘 합디다. 해도 해도 끝도 없는 거고요. 아무리 해도 표도 안 나는 거예요. 가정만 충실하게 잘 지키고요. 아이들 다 키워서 떠나 보내놓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뭐 했는고 싶어서 그렇게 후회스럽다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정말 그거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가정을 잘 지켜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건요. 아니 훌륭하게 키워내려고 애를 써봤는데 하나도 훌륭한 인물이 없어도 그런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겁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우리 아들이 다 참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엄마도 공부 잘했고 아빠도 잘했는데 니 왜 그러냐?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아이들을 돌보며 가정을 돌보며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요 충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새 무슨 오리 시리즈가 들립니다. 황금오리도 있고 저 물어보고 온 겁니다. 청둥오리도 있고 집오리도 있고 탐관오리도 있대요. 집오리가 뭡니까? 돈 벌러 안 나가고요. 집안 살림만 잘 사는 부인을 가리켜서 집오리라고 한답니다. 청둥오리는요? 집안 일도 잘하지만 나가서 돈도 잘 벌어오는 부인을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여러분 돈 잘 벌어오고 집안 잘 돌보고 이러면 집오리보다가 그렇게 잘난 겁니까? 워낙이나 돈 때문에 돈에 관심이 많고 돈을 그냥 너무 숭배하다시피 그러는 세상이 돼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친다면 집오리가 제일 훌륭한 겁니다. 청둥오리요? 황금오리요? 말이 그렇지 그렇게 부러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본분에 충실한 것이 집오리입니다. 탐관오리가 뭔지 아세요? 그것도 오리축에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안에 앉아가지고 신랑 벌어오는 돈 가지고 제멋대로 쓰는 사람을 탐관오리라 한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도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밑에 착 깔려있는 것이 돈 문제 아닙니까? 그죠? 돈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집안 일을 잘 돌보는 것 역시도요.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거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헌신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성질나는 거 참아가면서 가정을 돌보고 직장에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헌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를 끊이지 않게 제사를 드려라고 하는 거 이건 누굴 위한 당부일까요? 하나님의 욕심이 많으셔서 나한테 드리는 제사는 절대 끊이지 말고 계속 드려라 그런 의미가 됩니까 이게? 혼자 자시고 남 전혀 안 준다면 그럴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번제를 끊이지 않게 계속 드리는 한 외적의 침입도 걱정할 거 없고요. 가뭄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이런 염려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런 건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입장도 우리가 교회에 아니면 직장에 가정에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섬긴다면 이거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겁니까? 교회 열심히 충성하면 누가 이롭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로운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 숨쉬는 것, 자는 것, 이거 규칙적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육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농담을 좀 했습니다만은 평생에 끊이지 않고 해야 할 일이 평생에 끊이지 않고 정기적으로 가야 할 곳이 두 곳이 있다. 그런 반 농담 삼아 했는데 제가 농담 삼아 해놓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진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맞춰보세요. 평생에 끊이지 않고 정기적으로 가야 할 곳 두 곳. 그러면 하나는 변소입니다. 화장실요. 특히 우리 집 아이들 보면 그 화장실 참 중요합니다. 배가 아프다, 열난다, 난리 북새통을 쳐가지고 병원 응급실 한밤중에 여러 번 갔는데요. 가서 보면 그 화장실 제대로 안 가 그래 그런 겁니다. 정기적으로 잘 가는 것은요, 그게 건강하다는 표지입니다. 가야 할 시간에 제때 안 가면 낮에 바쁠 때 곤란한 경우에 처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움직이시는 분은 아주 건강한 분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변소하고 나란히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요, 이 화장실은 육체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되지만 교회를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간다는 건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객지에 나가 있는 아이들이 혼자 나가 있으면서도요, 교회 생활을 정기적으로 예배 출석하고 꾸준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장난삼아 그 얘기를 했는데 두고두고 그 얘기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쉬는 것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꾸준하게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영이 건강하려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꾸준하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끔 어떤 분이 그래요. 밥 먹는 거 귀찮단 말이죠. 그냥 알약 하나 딱 먹고 한 달간 그냥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부엌일, 뭐 설거지, 밤 오늘 뭐 먹을까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참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 시간에 뭐 하랍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직장 떨어진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가르치셨거든요. 일용할 양식. 전 옛날에 그거 참 불만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한번 기도해 그냥 하다못해 한 달을 주든지 아니면 평생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서 만약에 그런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여기 기도 안 할 사람 많습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요?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끊지 말고 계속 하라는 말씀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란 말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여기 구약식으로 말하면 번제물과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 번제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어 보입니다. 12절을 보십시다.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화목제를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제사,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 앞에 왔더니요, 제단에 번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끝나면 내 차례지 하고 기다려보면요, 이 제사가 끝이 안 납니다. 저게 끝나야 내가 제사를 드릴 텐데, 저 제사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옆에 제단을 하나 더 만들까요? 제단을 하나 더 만들어서, 뭐, 어떻게 다른 불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다른 불,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 했다가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다른 불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곳 물론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 난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12절 그 뒷부분 그걸 잘 보셔요. 12절 중간부터 봅니다.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그 다음에요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사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내가 드리려고 가져온 제물은 번제물이 드려진 그 위에다가 놓는 겁니다. 소제나 화목제, 속제의 제는요 번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추가로 얹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요. 번제단 위에 번제물이 없으면, 그러니까 번제가 중지돼서 드려지지 않고 있으면 내가 제물을 가져왔어도 제사 못 드립니다. 다른 소제, 화목제, 속제제는 번제물이 드려지고 있는데 그 위에 얹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물이 없다면 다른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만약에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소나 양이 무슨 효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속하게 됩니까? 범죄한 이후에 말이 좀 험합니다만은 죽을 놈은 우리인데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요. 우리 대신에 양이 죽고 소가 죽는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하여 질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까?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황소의 피,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앨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을 깨닫고 돌이켜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요. 아니, 죽는 것이 정상인데 그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산을 다 드리고 교회에 평생을 교회에서 봉사한다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왜 이런 제사법을 주셨느냐면 한번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왔더니만요. 내가 가지고 온 이 제물보다 더 중요한 제물이 이미 번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이 번제물이 효력을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미 드려져 있는 번제물,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그 번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이건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과는 아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그 제사, 거기에 내 제물이 보태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내 노력, 내 희생, 봉사가 거기에 붙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가끔은 훌륭한 선수를 스카우트해 나갈 때요. 좋은 선수 하나 데려가려면 그 옆에 조금 떨어지는 선수 몇 명 붙어가 가죠. 그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밌는 거는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이 좀 있는 사람이요 누구 한 사람을 딱 찍어서 좋은 부대로 빼내려고 할 때 걔 하나면 안 뺍니다. 그 걔를 포함한 앞뒤 줄 왕창 끊어 가지고 괜찮은 부대로 옮겨 보냅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묻어서 좋은 부대 간 병사들에게 고참들이 자꾸 묻습니다. 야, 넌 누구 백으로 여기 왔냐? 무슨 백으로 여기 왔냐? 자꾸 물어요. 뭐 그런 일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별 백도 없고 이게 잘못 왔다 싶으면 거기서 도로 쫓겨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또 못한 부대로 내 보내버리곤 합니다. 제가 그 얘기했더니 우리 서동현 집사님이 그 얘기하대요. 자기도 좋은 부대 갔던 모양입니다. 갔더니 쫄병 때 누구 백으로 왔냐고 자꾸 묻더랍니다. 사실은 아무 관계 없는데 자꾸 물어서 하니까 한마디 했대네요. 형님 백으로 왔다. 그랬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 성함이 서동현 집사님하고 두 글자가 같았답니다. 그럼 뭐 대충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 백으로 왔다. 그런 이야기인데 뭐 형님 백으로 와신다. 이렇게 했더만 그냥 조용해지더랍니다. 그게 진짜 사실 것 같으면 주변에서 건드릴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군대란 사회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희생하셨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때에 우리는 거기 묻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번제가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화목 제물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요.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요 다른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사함이 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 피 흘림 누구의 피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황소의 피가 죄를 살 수 없다고 했잖아요. 아무 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먹던 과자를 아버지한테 하나 주면서 먹으래요. 잘 보시면 침도 묻었고 콧물도 묻었고 때로는 막 손때도 딱지딱지 묻은 거요. 이 주물럭주물럭 했는 거 이런 거 아빠 하고 밀면요. 못 먹는 분도 들어 계시대요. 근데 웬만한 아버지는 그거 받아 먹습니다. 나무 자식이 그런 거 주면요. 절대 못 먹습니다.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거. 근데 자기 자식이라고요, 이쁘다고요, 그것도 늘름 받아 먹는 아버지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그 충성과 그 헌신은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 손때 묻은 과자 부스러기에 불과할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설픈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렇게 충성이 되고 헌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 그 비슷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실 분이 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묻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계시록 8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제일 끝이에요. 계시록 8장 신약성경 제일 끝입니다. 407쪽에 3절 4절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뭡니까? 단에서 나옵니다. 단에서요? 그 단이 뭐 하는 곳이죠? 번제 드리는 곳요. 그 번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향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기도는요? 그거 잘 보셔요. 성도의 기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중간쯤이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렇죠? 제단에서 나오는 그 번제가 향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성도의 기도를 거기다가 붙여서 같이 가져 올라가는 겁니다. 사절이 또 그 말씀 아닙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다. 전에 알기로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구절 보니까 좀 헷갈린다, 그죠? 하나 더 봅시다.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 때문에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이다. 맞습니다. 그럼 아까 그 구절은 뭐예요? 여러분, 조금 크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기도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묻어서 하나님께 올려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크게 보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현미경 보듯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긴 드리는데 그 향이 주가 아니더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고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헌신하니까 이런 회개와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희생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번제는 끊이지 않고 드려져야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음을 뜻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재물을 보태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거기에 우리의 희생까지도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끝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는요? 안 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아무리 기대해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참 기도 끝을 잘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 말씀 드리는 김에 한마디만 더 하고 지나갑시다. 가끔 기도하실 때 기도 드렸습니다 하시는 분이 좀 계시던데요. 전 생각에 기도합니다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부모님께 선물을 사와가지고요. 아버님, 자, 선물 드립니다. 이건 괜찮아 되는데 아버지 선물 드렸습니다. 이건 느낌이 어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 선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말고는 감사했습니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우리 영문법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동안 계속되는 행동은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말은요. 전에도 기도했고 오늘 기도 드렸고요. 앞으로도 기도 드린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된 듯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가 좋아 보여요. 기도했습니다라는 건 어딘가 모르게 좀 이상한 느낌을 좀 준다는 뜻에서 막 그렇게 통일하는 것이 전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불을 꺼뜨리지 말고 재물도 끊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여기에다가 얹기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다는 뜻에서 이 번제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 나간 자식을 문 밖에 서서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언제든지 오라는 초청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기만 하면 어떤 재물을 들고 오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이 제단 위에 있는 이 번제물입니다. 나는요, 여기 뭐든지 하나 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를 드려도 좋고 양을 드려도 좋고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도 좋다. 왜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다시 레위기 가셨어요. 10절을 보십시다. 중간에 있는 것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려야 할 부분을 가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셈이죠. 이 말씀을 문자대로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반바지나 치마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제사법이나 율법의 이런 규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런 제사를 우린 드리지도 않고요. 이 제사장의 복장을 오늘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부끄러움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시면 죄를 버릴 때는 옷을 갈아입고 죄를 버리러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문장을 보시면서 옷을 어디서 갈아입는지 한번 보셔요. 11절요.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10절, 11절을 연이어 읽으면서 잘 읽어보시면 옷을 갈아입는 곳은 단 곁에서 갈아입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 복장으로 이 단을 떠나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을 지나서 진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가대 가운을 입고 막 뛰어다니거나 화장실 들락날락하면요. 어딘가 좀 어색하죠. 조금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킬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복장으로 죄를 담은 통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안 된다는 얘기는요. 여전히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 복장으로 돌아다니는 것.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죄와 짝하여 혹은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은 마치 제사장이 제사장 복장으로 해가지고 재통을 들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것하고 모양새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어색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아야 할 영적인 부끄러움은 가려야 하고요. 신분에 맞는 복장을 하고 그런 제사장 복장으로 바깥으로 나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죄와 짝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다닐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담아서 나갑니다. 진 바깥으로요. 진 바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버려진 곳이기도 하고요. 또는 어두운 곳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진 바깥, 죄를 버리는 곳을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뒤편에. 정결한 곳이라고 말하죠. 죄를 버리는 곳,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쓰레기 소각장 비슷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정결한 곳이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그 쓰레기 아니 재를 버리는 곳 그 곳 자체가 정결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버리는 재가 정결하기 때문에 그 재를 버리는 곳이 정결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고와는 좀 거꾸로 된 상태입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가끔 있어요. 레위기 규정에 의하면 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다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어떤 부정한 여자가 와서 뒤에서 손을 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될 텐데요. 거꾸로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오히려 정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죄,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렸던 그 번제의 죄입니다. 이 죄가 거꾸로 버려진 곳, 어두워져야 될 곳, 이 재버리는 곳이 오히려 정결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원 감람나무 가지입니다. 여기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갖다가 접을 붙입니다. 접 붙이기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좋은 열매가 맺힐까요? 돌 감람나무 열매가 맺힐까요? 고염나무에 감나무 접을 붙이면 감이 열립니까? 고염이 열립니까? 고염나무에 감나무를 접을 붙이면요? 감이 열립니다. 거꾸로 감나무에 고염나무를 접을 붙여버리면 맺히는 게요? 고염이 맺힙니다. 깨양하는 거예요. 보세요. 원가지에 돌감람나무를 갖다가 접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여기 뭐가 맺혀야 되냐면요. 돌감람나무가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가지일 때는 역전현상이 나타납니다.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동시에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더러운 세상에 살 수 없다. 그래서 성도는 깨끗한 곳을 찾아서 전부 도망을 가버리나요? 뭐 그렇게라서도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더러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잘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더러운 곳에 갖다 집어넣어 놔놓으면요. 내가 그 더러운 것을 정화시켜 나가는 이런 역할이 성도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러운 곳이요? 정결한 곳이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요? 부정한 여인이 정결하게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요? 당연히 돌감람이 열려야 될 곳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어릴 때 안 믿는 친구 사귀지 말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안 믿는 애들하고 놀지 마라. 그래서 믿는 아이들만 놀고요. 교회만 놀고요. 밖에 절대 나가지 마라. 나중에 좀 커서 보니까 그거 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만은요.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사귀세요. 제발. 안 믿는 친구 많이 사귀세요. 말라고요? 뭘 하려고요? 내가 안 믿는 친구들에게 끌려가가지고 그 짝 날 것 같다 그러면 사귀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같이 어울렸어요. 저 친구들을 내가 정화시켜 나가고 날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씀 맺겠습니다. 번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과 헌신의 의미가 있듯이요. 그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 않는 불처럼 지속적으로 다 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를 왔든지 가정에 가 있든지 직장에 가 있든지 어디서든지요.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그런 노력이 그렇게 값어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대속물 대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헌신과 노력이 빛을 발하는 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야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에 힘입어서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마련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나와서 여기에 작은 제물 하나라도 얻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우리가 드리는 충성은 작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결해진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마련해 놓으시고요. 크기에 내 작은 것 하나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더 충성스럽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